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17일 열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김영권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7일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So colleagues, here we are again. Almost a month ago to the day we met after the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거의 한 달 전 우리는 북한의 올해 두 번째 ICBM 발사 뒤 만났고 오늘은 북한의 14번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이루어진 세 번째 ICBM 발사로 인해 회의를 갖는다며 미국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4월 12일 ICBM 발사를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서방권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지만 결국 유엔 안보리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최원기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제 유엔 안보리가 17일 열려서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는데요. 저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북한이 지난 13일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한 발을 일본 근처에 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북한의 그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등 유엔 안보리는 이를 금지하고 북한에 제재를 가했죠.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열려서 북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요. 안보리가 이제 17일 날 열렸으나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이제 그 국제 정세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러시아가 지난해 2월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지금 국제 질서는 일종의 그 신냉전 상태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지금 한편이 됐고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또 다른 편이 돼서 국제 질서가 거의 지금 두 조각, 두 동강 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핵미사일, 이렇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도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그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은 또 이런 정세를 이용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정세가 영원 무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면은 북한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같은 정세도 끝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잘못 대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재를 풀고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가 좀 나아지길 바라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것을 돌보지 않고 계속 그 핵, 미사일 이런 쪽에 그 돈과 그 가용자원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 내부의 불만을 증대시킬 것이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늘 그렇지만 이날 중국도 반대를 했는데요. 이날 장춘 주 유엔 중국 대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 항모와 B-52 폭격기 등을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발사를 했다 이런 건데 이번에 나온 이 중국 대사의 이야기 이 북한 설득한 것이 좀 어떻습니까? 좀 호소력이 있는 건가요?
중국의 주장에는 그리 설득력이 없다는 게 이제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이 먼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먼저 계속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방어적 차원에서 미리 예고를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 명분 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게다가 미국과 한국은 저희가 누누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계속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부하는 쪽은 북한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중국과 러시아도 이 합의를 해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계속 어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 행위를 두둔하고 있으니까 유엔 안보리의 권위까지 훼손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두 나라 즉 중국 러시아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이며 미리 발표된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회의에 앞서서 미국 등 10개국은 회의장 밖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나라가 어떤 성명을 발표했는지 주요한 것만 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최 기자가.
네, 17일 날 이제 뉴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국을 비롯한 그 10개 나라가 회의장에서 별도로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참가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에콰도르, 일본, 몰타,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등이 참석을 했고요. 10개국이 그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그 불법 대량살상무기 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게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그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해킹 등을 통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가 이런 것을 완전히 이행된다,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이어서 사실은 그 유엔 안보리에서 이 같은 그 공동성명에 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요. 그러자 그 북한의 그 최선희 외무상이 21일 날 그 G7 성명에 반발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북한의 이 같은 그 최선희 외무상의 성명은 국제적으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이날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국 대사는 어떤 언급을 했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예, 유엔 상임이사국 다섯 개 나라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네, 황준국 대사는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가입했다가 이를 악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NPT 체제상 핵국가인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다섯 개 나라가 더욱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NPT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금지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개 상임 이사국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황준국 대사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민에 대한 전제주의적 통제는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문제라면서 안보리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의 귀한 재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억압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보 핵무기와 이 인권을 분리해서 볼 사안이 아니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이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폴 르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18일 미국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르케머라 사령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My first priority is to defend the homelands,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he Korean War is not ended. We're in armistice and the Kim regime...
르케머라 사령관은 나의 최우선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정권은 서울, 도쿄, 워싱턴 등지를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북한 화성 18형 ICBM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궁금합니다. 최 기자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폴 러케무라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18일 그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반도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북한의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화성 18형에 대해서는 한 두세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로는 북한이 그 ICBM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북한이 그 서울, 도쿄, 워싱턴 그 이런 멀리 있는 그런 곳을 그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성 18형이 고체 연료를 쓰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발사 징후를 탐지하는 이게 좀 어려워졌고 또 이 같은 것에 대처하는 시간이 짧아졌다 그런 내용도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과 미국은 이 같은 북한의 그 ICBM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억지력 북한이 이 같은 ICBM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방해하는 데 사용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앞서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정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핵을 사용해서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공식으로 했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이 같은 핵무기 개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핵공격을 하고 그럴 경우에 그야말로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종말을 맞게 된다. 정권이 끝난다. 이런 경고를 해놨기 때문에 북한이 뭐 개발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실제로 사용할지 상당히 의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억제하겠다는 얘기도 혹시 나왔습니까?
예, 기존에 나왔던 확장 억제 공약의 성실한 이행, 또 미한 연합 훈련의 강화를 거듭 강조했고요. 특히 사이버와 우주군의 협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러케무라 사령관은 미국 사이버 사령부와 한국 사이버 사령부가 올해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한반도에 작전을 수행하고 제3자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울러서 한국군이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서 미국 우주군과 우주사령부의 훈련 또 전쟁 연습에 참여를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대북태세 강화를 위해서 미한 연합훈련에 실사격 훈련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훈련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사령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케무라 사령관이 이제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실험은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그 물리적, 기술적인 준비는 다 끝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앞서 그 한국 정부가 밝힌 내용하고 이제 같은 거고요. 아시겠지만 북한은 그 지난해 봄에 이제 그 7차 핵실험 준비를 다 시작을 해서 여름께 5월, 6월 그 무렵에 다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저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 해가 바뀌었습니다만 아직 7차 핵실험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 관측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중국이 이것을 그 싫어한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을 해서 북한이 못하고 있다. 그런 하나의 시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역시 뒷감당할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그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할 그 자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날 청문회에는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출석을 했는데요. 이 사령관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뭐 북한과 관련해서 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면 답변에서 최근 북한의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진정한 능력을 분석하는 걸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면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북한의 기존 액체 연료 기종보다는 미사일을 더 빠르게 이동시키고 그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런 건 새삼스러운 뭐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또 일부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북한의 고체형 그 로켓 엔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하고 또 위력이 있다라고 합니다만 또 반대로 이 고체형 로켓 엔진, 이 고체형 미사일은 이 습도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계속해서 그 유지하고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군과 한국군은 17일부터 한국에서 대규모 연합항공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미한 그 연합공군훈련이죠. 영어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KFT라고 하는데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한국 그 광주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공군과 미국 공군이 그 연합 훈련을 그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16, A-10, KC-135 급유기, F-35 전투기, F-18 전투기 이렇게 최첨단 여러 그 전투기가 참가했고요. 한국에서도 F-35A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죠. 그리고 KF-16 전투기, 한국이 만든 그 자체 제작한 전투기 FA-50 그리고 KC-330 공중 급유기가 참가해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은 그 북한이 지난해 뭐 미사일을 워낙 많이 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미국이 한반도의 그 전략 자산, 전투기 이런 것을 보내서 한국과 계속 그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 이것을 하나의 그 말로만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약을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 국무부는 18일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 좀 요약을 좀 해주실까요?
네. 보고서 제목은 2023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입니다. 예.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지난해에도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핵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영변 핵시설 안에서 냉각수 방류를 포함해 5메가와트급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활동이 계속됐다는 점, 또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광 공장에서 채굴과 추출, 농축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도 지적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은 뭐 지난 2018년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곳에서 여러 활동들이 감지됐고 핵실험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풍계리 핵실험장 최남단 갱도 부근에서 굴착 작업이 시작돼 2018년 부분 철거된 것으로 여겨졌던 시험용 갱도가 재개방됐고 이 작업은 같은 해 5월쯤에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 외에도 추가로 비밀 핵시설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핵과학자죠. 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영어로 이제 ISIS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예. 연구소의 소장이 그 최근 그 VOA와의 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의 그 영변 핵시설은 뭐 유명한 그런 핵시설이고 상당히 많이 알려진 것인데 올브라이트 소장이 한 얘기는 영변 외에도 한두 개의 그 비밀 핵시설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영변은 이제 플루토늄을 만드는 그 시설이고 이거 외에도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데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아마 전체적으로 한 만 개 정도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그 특수 기계죠. 그런 것인데 만 개 정도의 그 원심 분리기가 있는데 영변에 아마 이 중에 한 4천 개 정도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이제 6천 개인데 6천 개가 아마 그 다른 별도의 그 한두 개 그 비밀 핵시설에 두고서 여기서 계속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밀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아직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은 아마 강선에 있을 것이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고 별도의 장소에 있을 것이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행정부는 아마 그 정보기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북한의 비밀핵시설 특히 다섯 개의 비밀핵시설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배경, 자,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배경을 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9일 날 그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일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또 전쟁법을 중대 위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인도적 지원, 재정 지원에 머무르거나 고집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우에 따라서 한국이 그 우크라이나를 그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살상용 무기 지원 이런 것은 안 하고 인도적 지원, 예를 들어서 무슨 방독면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피난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국한한다 이런 입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그 로이터 통신과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이 좀 바뀔 가능성,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무기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역시 그것은 발언 시점 이런 것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4일 날 그 미국 방문을 시작을 하는데요. 현재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것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탄약, 무기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무기, 탄약 이런 것을 좋고 또 많이 생산하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좀 여기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바라고 또 하나 이제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그 핵무기, 미사일 도발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핵 확장 억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좀 약속해 주고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그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 같은 얘기란 것은 아마 그 우크라이나의 그 무기 지원, 탄약 지원 이런 것을 시사하고 그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핵 억제력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그 정치적 그 포석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정상회담에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아주 드문 또 그런 발언이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미국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물론 이제 뭐 불만스럽겠죠. 반발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방금 최 기자가 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은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었는데 이것을 마치 한국이 당장 뭐 군사적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잠시 설명드리자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그 서방 국가들이 전투기, 또 탱크, 포탄 같은 이런 살상 무기를 대량 제공한 것과는 달리 지원은 비살상 물자에만 국한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지금까지 1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 유엔 회원국으로서 그 유엔이 결의한 그 R2P 원칙이죠. 그러니까 보호 책임의 근거에서 대량 학살이 발생하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기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공은 결국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얼마나 그 반인도적인 범죄 또 그 전쟁 범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러시아는 이런 맥락을 모두 무시하고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과장 왜곡해서 과격한 언사를 동원한 건 외교적인 횡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게 결국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민간인을 학살하고 국제 평화를 뒤흔든 주체는 러시아고 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고강도 도발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나라 역시 러시아이기 때문에 한국을 겁박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뭐 정치적 의도란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도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고 두둔을 하니까 이렇게 윤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는 얘기도 했죠. 어떤 것일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로이터 그 통신과의 그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가시적 성과를 추구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 그러니까 나토의 그 핵계획 그룹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과 미국이 어떤 그 핵 억제 방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그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은 언론 보도 또 전문가들을 얘기 이런 걸 들어보면 몇 가지가 좀 그 집약되는 이런 건데요. 첫째로는 미국의 기존 핵우산을 좀 강화한다 이런 것이 그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아마 공동 성명이 나오면은 이것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핵우산 의사 결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이런 것도 아마 되지 않겠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가령 동해 쪽에 미국의 그 핵잠수함 이런 것을 상시 배치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핵잠수함 허용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한국이 전에 그 언급했던 그 전술핵 재배치와 버금가는 수준의 어떤 그 군사적 대비 태세를 하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겠냐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역시 그것은 그 다음 주에 있을 미한 그 정상회담의 뚜껑을 열어봐야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게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하겠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그 내용인데요. 자, 군사적인 뭐 기밀 관계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단계고 이래서 자세히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어떤 것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에선 평양 주석궁 등을 초토화할 수 있는 현무 5, 그러니까 현무 5 미사일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무기로 알려진 게 바로 이 현무 5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8톤에서 9톤가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 미사일이다. 이런 뭐 지적도 있는데요. 이 현무 5는 유사시 평양 주석궁을 비롯해서 김정은의 벙커를 단 한 발로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곧 시험 발사할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다 정밀하고 위력이 조금 더 크게 반격, 타격하는 삼축체계 능력을 한국이 개발해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답변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교란하고 파괴하고 또 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킬체인 등 삼축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서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끝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언제쯤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지시한 것은 정찰위성 1호기는 아마 그 제작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뭐라고 그랬냐면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내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된 시일이 언제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북한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4월에 끝낸다, 5월에 끝낸다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것은 이달 안에 그것도 한 25일께 좀 그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달 25일이 북한의 그 인민군 창건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해서 아마 발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좀 체제 결속을 좀 도모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아마 뭐 그 완성됐을지 모르지만 아직 로켓이 준비 안 됐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이 완성되려면은 아마 빨라도 몇 달 좀 하반기로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을지 지금 모르겠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몇 달 좀 지켜봐야 군사위성이 언제 발사될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조금 그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북한의 정찰위성 이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칠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위성을 띄우기 위한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이 때문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북한의 우주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저희 BOA의 논평 요청에 이런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고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주발사체를 비롯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영내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의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좀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성이라고 해도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 관영매체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 위성은 다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 관영 매체죠. 그 조선중앙 통신이 군사용 그 정찰위성 1호기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을 좀 자세히 좀 확대해 보면은 대체로 이제 육각형 모습입니다. 육각으로 돼 있고 상단에 그 태양전지판 4개를 펼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과학자들이 이걸 좀 분석을 해 보니까 과거에 북한이 2012년도 또 2016년도에도 그때 광명성 위성을 그 발사를 했는데 당시에 무게가 한 100kg, 200kg 그 정도였다면은 요번에 그 북한이 만든 거는 그거보다 좀 큰 것 같다. 그러니까 무게가 한 300kg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그 북한이 이것이 그 정찰 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가 늘어난 것은 아마 그 카메라 성능을 좀 크게 좋은 걸 넣기 위해서 이렇게 좀 사이즈도 커졌고 무게도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그 미국이나 한국이 또는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정찰용 위성에 어느 정도 그 필적할 만한 건지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당히 의문시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정말로 정찰 위성을 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위성을 통해서 특별히 노리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정찰 위성 제작 완성의 1차 목적은 정말로 뭐 다른 나라들처럼 정찰 위성을 쏴서 이제 올려서 고정밀도로 뭐 분석한다기보단 전술 및 전략 핵무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정찰 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사실상 전술, 전략 핵무기를 탑재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려는 목적이란 것이죠. 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ICBM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위성 발사체는 기체, 또 추진기관, 유도조정 장치 등 핵심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진입 기술 등을 확보한다면 위성 발사체는 탄도미사일로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탄두 부분에 인공위성이 장착된다면 발사체가 되고 만약에 살상용 탄두를 장착한다면 탄도미사일이 되는 셈이죠. 예, 그래서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은 뭐 이런 점에 좀 북한 주민들이, 북한 간부들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또 식량난, 주민들의 영양실조 문제도 심각한 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찰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려고 하는가. 게다가 북한이 위성기술 수준은 미국의 뭐 MIT 대학 아니면 뭐 구글사의 이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 정권의 체제 선전용일 뿐 북한 주민들에게는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 건데 왜 이런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은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건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뿐 아니라 미국, 한국, 서방세계, 유럽연합의 그 관리들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국가의 귀한 재원을 인민의 경제발전과 복지에 쓰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무기개발에 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지구촌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까지 막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참고로 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아시아 인권의원연맹이 있는데요. 이게 아시아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인권을 우려하는 모임인데, 여기 한국 대표단이 지난 19일에 런던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낭독하면서 핵미사일, 사이버 범죄를 즉각 중단하시고 인터넷 사용, 세계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인터넷을 좀 북한 주민들에게 전면 허용하시라, 이런 목소리를 북한 대사관 앞에서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17일 열린 유엔 안보리 소식과 함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내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건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이달의 뉴스 키워드는 아이스 하키 우승, 루이지애나 농구팀, 그리고 도서 산업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여자 하키팀이 국제 아이스 하키연맹이 주최하는 여자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가 됐는데요. 이 시간에 먼저 살펴볼 키워드, 미국 여자 하키 대표팀 소식 알아봅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아이스 하키, 뭐, 북한에서도 치르는 경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빙판 위에서 이 딱딱하고 납작하고 무거운 하키공을 퍽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퍽을 상대편의 골에 넣는 경기인데, 이 몸싸움도 많고, 얼음 위에서 치르는 경기라서 또 선수들 부상도 많은 그런 경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아이스 하키라고 하면 보통 머리에 헬멧을 쓰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스포츠
그렇죠.
가운데 그런 스포츠가 몇 개가 있거든요.
네.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아이스 하키 말고 뭐 미국의 프로 풋볼, 격한 네. 운동이라서 헬멧, 머리 보호대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또 자전거,
맞습니다.
야구도 있죠. 그리고 스키, 뭐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네, 일단 50점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0개 정도 됩니다.
네,
풋볼, 자전거, 스케이트보딩, 야구, 라크로스, 아이스하키, 스노보딩, 승마, 그리고 스키를 탈 때 헬멧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아이스하키는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퍽을 따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또 밀치는 게 일상인 거친 스포츠입니다.
네.
빙판을 질주하면서 몸을 부딪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선수의 몸이나 머리 부상이 아주 종종 화두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제 아이스하키연맹 역사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 경기는 역사가 그리 길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 역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은요, 전 세계 50여 개 그 국제 스포츠 기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국제 축구 연맹, 이 FIFA만큼 친숙하지는 않지만요,
네.
설립한 지가 벌써 100년이 넘는 국제 스포츠 기구입니다.
네.
1908년에 세워졌고요, 본부는 스위스 쥐리히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구가 여자 챔피언십 대회를 시작한 게 1990년입니다. 이 대회에서 미국이 첫 은메달을 땄고요.
네.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 열렸던 올림픽인데요.
네.
여기에서 또 미국이 금메달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자, 친숙한 경기가 아니니 만큼 이 아이스하키 경기에 관해서 좀 알아보죠.
네. 먼저 경기장부터 살펴보죠.
네.
링크라고 합니다.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길이가 60여 미터 정도 되고요. 너비가 30미터 규모입니다. 농구 경기장은 두 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시합에는 한 팀당 6명의 선수가 뛰는데요. 일단 골키퍼 1명, 수비수 2명, 공격수가 3명입니다.
네.
경기 시간이 20분씩 3차례 총 1시간이 되는데요. 이 20분을 피리어드, 그래서 세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아.
경기 방법은요, 이 퍽이라고 부르는 납작한 공을 서로 뺏어서 상대방 편 골에 넣으면 이기는 겁니다.
장비도 꽤 많죠?
예. 앞서 언급했던 헬멧이 있고요.
네.
장갑 껴야 되고요. 어깨, 팔꿈치에 보호대 필요합니다. 바지 필요하고요. 정강이 또 보호대 필요하고, 스케이트 신어야죠. 그리고 퍽을 잘 치려면 퍽퍽 잘 치는 긴 막대기 스틱이 필요합니다.
스틱. 와, 자, 본론으로 넘어가죠. 역사도 짧은 여자 아이스하키 최대 라이벌이 바로 캐나다와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포츠 팬들이 이번 경기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2023 여자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경기 좀 알아보죠.
네. 자, 16일 저녁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 인터내셔널 아이스하키 페더레이션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네.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캐나다를 6-3으로 꺾었습니다.
오.
미국이 주요 대회에서 캐나다를 누른 것 지난 2018년 이후에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이 두 나라의 여자 하키 역사를 보면요. 올림픽이나 뭐 세계 챔피언십 등 국제 결승전에서 맞붙은 횟수만 뭐 20차례가 넘는데요.
네.
이번 결승전이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맞붙은 21번째 대결이었습니다.
네.
자, 올해 2월에 캐나다 퀘벡에서 열렸던 세계 선수권 대회 예선 경기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5-0으로 눌렀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큰 자신감을 가졌는데요. 당시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팀 코치가 경기에서 크게 패한 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항상 두 나라의 전쟁이었다. 우리는 다시 뭉쳐서 4월을 내다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는 올해까지 22차례 열렸는데요. 그 중에서 캐나다가 12번, 미국이 9번 이렇게 각각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4월 이번에 금메달의 주인공이 미국이 됐군요.
네.
경기 내용 어땠을까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요?
네.
자, 두 번째 피리어드까지 앞섰던 캐나다 팀이 세 번째 피리어드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추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가 3점, 미국이 2점으로 두 번째 피리어드를 마무리를 했는데 세 번째 피리어드가 시작되고 5분쯤 지나서 미국의 하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3-3.
예. 그리고 3분 10초를 남긴 상황에서 힐러리 나이트 선수가 역전골을 성공시켜서 4-3으로 처음으로 미국이 캐나다를 앞질렀습니다. 당시 경기는 미국 팀이 5명, 캐나다 팀이 3명으로 파워플레이 상황이었는데요.
파워플레이요?
참고로 파워플레이는 선수가 뭐 반칙을 해서 경기장을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 팀이 수적인 우위 상황에 놓인 경기를 말하는데요. 이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미국의 나이트 선수가 경기 종료 2분 43초 남기고 한 골을 추가. 그리고 1분 56초 남긴 상황에서 케일라 반지 선수가 경기 마지막 골을 성공시켜서 6-3으로 캐나다 팀을 눌렀습니다.
와.
라고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힐러리 나이트 선수가 근데 해트트릭 기록을 세웠다고요?
예. 자, 해트트릭이라고 하면요. 축구나 아이스하키 등에서 그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뭐 3점을 달성하거나 3득점을 달성하거나 한 팀이 3년 또는 뭐 3차례 연속으로 대회 타이틀을 석권했을 때 해트트릭이라고 합니다.
네.
이 힐러리 나이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두 번째 피리어드에서 한 점 그리고 세 번째 피리어드에서 또 두 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따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올림픽이나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최초의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가 됐다고 여러 언론이 전했습니다.
네. 와.
자, 180cm의 선수입니다. 장신입니다. 2006년에 17살에 국가대표가 됐는데요. 이번 달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주장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33살입니다. 팀에서요. 1980년대에 태어난 유일한 선수라고 하네요.
그런데 올해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상 MVP는 캐나다 선수가 받았네요.
예, 맞습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 따르면요. 캐나다의 사라 필리어 선수가 최고 선수에게 주는 MVP 선수상 받았고요. 최우수 포워드 공격상 받았습니다. 최우수 골키퍼상도 캐나다 선수가 받았습니다. 최우수 수비수는 미국의 캐롤라인 하비 선수가 받았고요.
네, 내년에 이 대회가 미국에서 열린다고요?
예, 2024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여자 월드 챔피언십 미국 북동부의 그 뉴욕의 유티카에서 열립니다.
자, 4월에 여성 뉴스 스포츠 소식이 많았습니다. 3월의 광란이라고 불리는 미국 대학 농구 경기에서 여자 농구팀 결승전이 이달 초에 있었죠?
네. 지난 2일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2022-2023 시즌 그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 NCAA 여자 농구 결승전이 치러졌습니다.
네.
올해 루이지애나 주립 대학과 아이오와 대학의 결승전은 뭐 수십 년 만에 지상파 언론 매체인 ABC 그리고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이 생중계를 하면서 약 990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봤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인 ESPN은요. 이번 결승전은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본 여자 대학 농구 경기라고 했는데요. 경기 중에 최고 시청자 수가 126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와, 자, 대학 농구인데 그렇게 인기가 많아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3월에 광 March Madness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3월에 열리는 이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 챔피언십 경기는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미국인들한테 인기가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남자 경기가 인기가 더 높은데 올해 유독 여자 경기까지 큰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있었죠.
네. 단연 이 두 명의 스타 선수 때문입니다.
네.
아이오와 대학 3학년 학생입니다. 케이틀린 클락 선수. 장신의 백인 선수인데요. 이번 토너먼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줘서 전국을 뭐 뜨겁게 달궜습니다. 8강전, 4강전에서 각각 41점씩 따냈습니다. 8강전에서는 3점 슛을 무려 8개나 터트린 겁니다. 그 루이지애나 대학에서는 공격수 엔젤리스 선수가 꼽히는데요. 매 경기 두 자릿수 득점 등 뭐 골밑을 장악한 선수였고 흑인 선수입니다.
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애초에 이 클락 선수가 있는 아이오와 대학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결과는 이 LSU, 루이지애나 대학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102대 85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이겼습니다. 3점 슛이 무려 11개나 뭐 경기 보시는 분들 그 느낌이 오시겠지만 대박이 터진 듯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네요. 와, 102대 85.
네.
꽤 큰 점수 차로 이긴 건데. 그런데 결승전에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죠. 질 바이든 여사가 경기를 관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구설에 올랐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자, 백악관은요. 미국 프로풋볼, 프로야구, 프로농구, 아이스하키 리그 뭐 약자로 해서 NFL, MLB, NBA, NHL
네.
이렇게 4대 프로스포츠 시즌 우승팀이나 대학 풋볼, 농구 우승팀을 초청하는 또 전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질 바이든 여사가 결승전을 지켜본 후에 준 우승팀인 아이오와 대학도 초대한다고 밝힌 겁니다. 경기를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이게 또 특혜 논란이 돼버렸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우승팀인 그 LSU, 루이지애나 대학은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주립대학으로 흑인 선수가 많고요.
흑인 선수.
예, 네. 중서부에 있는 아이오와 대학에는 백인 선수가 많아서 이게 인종 문제로 번진 겁니다.
네.
초대를 받은 아이오와 대학의 클락 선수는 준우승팀은 백악관에 가지 않죠라면서 초대를 정중히 사양했고요. 이 팀의 감독도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그 루이지애나 대학의 엔젤리스 선수는 농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축하하고 싶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통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 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그렇죠.
리스 선수는 만약에 우리가 졌다면 초대를 받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리스 선수는 처음에는 백악관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초대에 응하겠다며 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 자, 칠 바이든 여사는 이런 논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바이든 여사의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저 모든 여성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려 했던 것이고 루이지애나 대학, 이 LSU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여성과 도서 산업인데요. 짧게 내용을 좀 보죠.
네, 자,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미네소타 대학교 칼슨 경영대학원 경제학자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도서 업계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앞섰다면서 도서 출판의 엄청난 변화를 우선 소개했습니다.
네.
자, 연구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출판되는 새 책의 작가 중 여성 작가가 차지한 비율이 10% 미만에 머물렀었는데요.
네.
이제는 50% 이상이 여성 작가고요. 여성 작가의 책이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그 다른 창의적 영역과 비교를 하면 도서 시장은 아주 특이하게도 여성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도서 산업에서 여성의 활약에 눈에 띈 게 언제였을까요?
이 연구는 그 시기를 197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1970년대는 그 미국 전체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여성이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좀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네.
창의적인 분야에서 왜 도서 산업은 예외가 될까요?
네. 자, 쉽게 말해서요. 책을 쓰는 작업 자체가 대부분 혼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업계에서 뭐 차별이 적고 여성에게 불리한 편견, 사회적 역학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뭐 영화 제작이라든지 과학기술 발명 같은 이런 산업은요. 위계 질서가 아주 엄격한 거대한 그 기업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인데 도서 산업은 다르다는 겁니다.
네.
또 미국의 독자층도요. 여성이 주도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봤습니다.
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여성이 미국 남성보다 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밝혀졌고요.
네.
특히 소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이달의 여성 뉴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오늘은 이달의 여성 뉴스로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국제 아이스하키연맹 여자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이 된 소식, 또 미국 대학농구 소식, 백악관 초청. 끝으로 미국 여성과 도서산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foot, 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어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Every time I explain things to my wife, I wind up putting my foot in my mouth.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She's probably used to that by now.
Every time I explain things to my wife, I wind up putting my foot in my mouth.
아내에게 어떤 것을 설명할 때마다 실언을 합니다. Put one's foot in one's mouth. 발을 입에 넣다. 그러니까 실언, 말실수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She's probably used to that by now.
결혼 생활 얼마나 했어요? 그녀는 아마도 이제는 적응했을 거예요. 발이 사용된 또 다른 표현입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 got off on the wrong foot when I suggested we work overtime.
I know. Nobody likes to work late on Fridays.
I got off on the wrong foot when I suggested we work overtime.
내가 우리들 시간 외 근무를 제안했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잘못 시작한 거죠. 시작을 그르친 겁니다. Get off on the wrong foot. 틀린 발을 내려놓다. 그러니까 첫 발을 잘못 디뎠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I know. Nobody likes to work late on Fridays.
알아요. 아무도 금요일에 늦게까지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wrong foot이 아니라 right foot. 오른발이 들어간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start a new job in a new office with new people.
That's a big deal. I mean, we've all been working from home for more than a year.
Tell me about it. It feels strange to wear a suit. But with my new job, I really want to start off on the right foot. Today I start a new job in a new office with new people.
오늘 나는 새 일을 시작해요. 새 사무실, 새로운 사람들.
That's a big deal. I mean, we've all been working from home for more than a year.
대단한 일이네요. 내 말은 우리 모두 집에서 1년 넘게 일했잖아요.
Tell me about it.
그렇죠. Tell me about it. 이 표현은 그러게 말이야, 내 말이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할 때 쓰는 표현으로 Tell me about it. 내 말이 이런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t feels strange to wear a suit.
정장 입는 게 이상해요.
But with my new job, I really want to start off on the right foot.
그러나 새 직장, 나는 정말 오른발, 맞는 발로 출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꿰고 싶다는 말입니다.
To start off on the right foot. If something starts off on the right foot, it means it starts off in a good way.
만약 어떤 일이 starts off on the right foot, 오른발, 맞는 발로 시작했다면 이것의 의미는 좋은 쪽으로 일이 시작된 겁니다. Get off on the right foot. 출발이 순조롭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이 사용된 또 다른 표현입니다.
Did you try the big roller coaster?
No, I got cold feet.
Did you try the big roller coaster?
그 큰 롤러코스터 탔어요?
No, I got cold feet.
아니요, 갑자기 무서워서 못 탔어요. Get cold feet. 차가운 발을 갖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얼음이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got cold feet. 이 표현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무서워서 얼은 거죠.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물었는데 No, I got cold feet.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 타려고 계획했었는데 막상 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탔다. 이 표현을 I got cold feet. 겁먹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 오늘은 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